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어떤 나라, 어떤 침략자에게도 이웃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군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 어떠한 침략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돕기로 했고 자신이 제안한 평화 방안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공체계와 포병장비 및 탄약,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 최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정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21일부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해 상업용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 수출 제한이 시장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허가되지 않은 회색지대로의 연료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과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을 앞세운 정치를 탈피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한정중국 국가부주석이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중국은 패권주의와 힘을 앞세운 정치, 일방주의, 그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특히 중국은 절대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소수 국가가 자의적으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 국제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국제사회가 이 같은 행위에 공동으로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 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은 공통된 열망이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타이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 사이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이흉4 다목적 드론 1기, 젠10 전투기 10대, 흉6 전략폭격기 2대를 포함한 총 24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북, 남서, 남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체계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9일에도 항공기 55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역내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암초를 훼손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어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내 이로코이 암초의 환경적 손상 정도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 등 저명 인권 전문가들과 17개국 비정부기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한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남 동해안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 등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의원은 두 나라 간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혹은 관련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모든 외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이런 무기용 상품 서비스나 기술을 고의적이며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또는 재수출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목됩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자산 동결 혹은 미국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대통령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180일마다 갱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 의회의 첫 조치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널리 의원과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은 1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성명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재자 동맹의 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이익을 얻거나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전범 푸틴의 대량 학살을 지원 혹은 방조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널리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의적 행위자 간의 위험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순한 협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영 러시아원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다며 이에 관해 우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0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을 미리 차단하고 중국의 북러 밀착 동참을 견제하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러 양국은 루덴코 외교차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호진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루덴코 차관과 면담한 데 따른 답방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북러 간 정상회담 개최와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문이어서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선 루덴코 차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측과 양국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사항 또한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한국은 여전한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 측이 요청하면 김 위원장의 방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정상회담 내용 설명에 그치지 않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핵과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또는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받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몰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제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든가 등등 얘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올 가능성이 있겠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미 주도의 대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 맥락에서의 대결적인 성명이라며 미국 정부가 발의하고 미국과 한국 언론이 뒤쫓은 북러 협력 폄훼 선전전에 가세한 것은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러 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러 간 공방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당국의 입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산 탄약이 가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사전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러 간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측과 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며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23일 오후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 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시 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오찬에도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한 외국 지도자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고위급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작년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에 조속한 개최 희망을 전하고 윤 대통령이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 방안도 재차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최근 강화되는 북러 밀착 흐름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러 간 일정 수준의 군사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지만 북러 밀착에 동참하는 데에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부원장은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미한일 공조 강화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12월 개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한미일이 더 강화될 것이고 북중러라는 것에 스스로 갇혀 있게 되니까 중국 스스로 경제적인 성장도 지속해야 되고 대외적인 위상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중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방문 결과 보고에서 북러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서고 세계 정치 지형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국제부장이 전망적인 북러 관계 발전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러 행보를 지도력 선전에 활용하는 양상이지만 선전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석연구위원은 북러 간 합의 내용과 향후 협력 수준이 모두 불명확한 상황이고 과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김 위원장의 정치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기억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선전을 하려면 주민들한테라도 이제 갈 수 있는, 이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다가 이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거는 주민들에게 이제 시시콜콜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선전해봐야 효과가 크질 않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주요 간부들과 러시아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방러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등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1일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채질할 군수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러시아가 북한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양국은 무모한 행동과 인명, 다자 규범 무시로 잘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4년 만에 해외 순방에 앞서 북한 건국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 측 손님을 초청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에 맞서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권위주의의 축은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의 안보 체제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 주요 위반국이자 제재의 체제 아래에 있는 두 권위주의 국가 간의 협력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또한 고립과 절박함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의 결과 등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도 국제법과 유엔 제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에 위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어떤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북러 간 협력이 보다 광범위한 국제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임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주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d say it is troubling when you see the Russians talking about cooperation.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개발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리투아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한국은 우리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국 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2억 1,100만 유로에 달했고 양국의 경제는 레이저 제조와 생명공학,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베리 파벨 랜드 연구소 부회장이 지적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20일 VOA 화상 인터뷰에서 북중러 3국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전임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 국방전략정책담당 선임국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랜드 연구소 부회장 겸 국가안보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베리 파벨 부회장을 김진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North Korea would like to continue to receive advanced technologies that would help aid its.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무기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독재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고 서로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재래식 탄약을 받고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Yes, so there has been speculation in the past that people were wondering how did North Korea make so much progress over the decades?
네, 북한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 경우엔 러시아 군부에 중요한 도움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유지한 채 계속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김정은이 해상 기반의 핵 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주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런 기술을 줄까요?
Russia is in desperate need of munitions, artillery, other munitions to continue to use against targets.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사용할 탄약, 대포, 군수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지만 공격적인 국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무척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으며 예측할 수 없는 동맹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동시에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현재 입장이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think China will continue to do things behind the scenes that are not helpful, not consistent with agreements it has to.
중국은 막후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행동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서명했지만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는 나라로 네 곳을 지목하고 계시는데요.
China, its threat to attack Taiwan. Russia, it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and potential threat to.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이죠. 그리고 이란은 비슷한 팽창주의 외교 정책을 갖고 있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개 나라가 국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데 유엔 차원의 대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President Zelensky's speech at the UN that Russia should be disbarred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or its veto taken away.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부권을 뺏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논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 문제가 있는 주요 국제 이슈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안보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논의를 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가장 유용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엔 안보리는 훌륭했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졌고 여전히 대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에 관해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Trilateral meeting at Camp David. These are all very, very strong measures that I, you know, represent to me significant.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자 정상회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해커비 그룹과 워싱턴 선언은 모두 훌륭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힘을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중국은 정말 좋아 보였고 미국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경제 문제 등 어려움이 늘고 있고 러시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취약하고 군대는 극도로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유럽,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는 강력한 경제와 탄탄한 기반, 일관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 동맹, 호주, 나토 이런 동맹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협과 기회에 모두 대처하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확고하며 우리는 그 가치를 고수할 것입니다.
제재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And I think there's more we can do even in addition to sanctions. You know, these leaders fear mostly internal rebellion against their dictatorships.
제재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은 내부 반란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키울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부하, 푸틴의 부에 대한 사실을 북한과 러시아 국민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푸틴이나 김정은과 국민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관광객을 막았고 최근엔 일본 수산물 구매를 중단하는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강압적인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를 도우면 강압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리 파벨 랜드 연구소 부회장으로부터 북중러 밀착의 위험과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진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나서는 등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누리는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연설에서 세상은 변화했지만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평화 유지와 우크라이나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공개 토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침공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의 손에 있는 거부권이 유엔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은 유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채택이 불가능해 일부 상임이사국이 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과 국제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남발해 유엔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유엔 개혁 문제를 다뤄왔던 앤드류 치텀 미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수석 고문은 21일 VOA에 유엔 헌장과 조약법에 근거해 안보리 이사국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only way to suspend any member, make a structural change to the 유엔에서 법률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치텀 고문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와 안보리 무력화 문제는 국제법을 다루는 전문가 사이에서 줄곧 논의됐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리의 기존 틀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헌장 108조와 19조는 이 같은 수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려면 안보리의 권고가 필요하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상임이사국 포함 9개 나라가 지위 변경에 동의해 이를 상정하면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 스스로가 제명이나 자격정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안보리에서 두 나라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원국 지위 박탈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108조의 합의 구조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헌법협회 집행위원을 지낸 김 셸플리 프린스턴대 국제법 교수는 VOA에 과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가 두 번 있었다면서 그 두 사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s because the treaty, I mean the UN Charter lists the P5 and it says, you know, the US.
셰플리 교수는 최초 안보리 구성 당시 상임이사국의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이었다면서 중간에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소련에서 러시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모든 중국을 대표하며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바뀌었고 구소련이 1991년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엔 헌장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구성과 지위를 규정하는 유엔 헌장 23조에는 여전히 상임이사국에 타이완과 소련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플리 교수는 이를 근거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남발해 국제법상 구소련의 국가 의무를 이어받는 후계국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o the proposal I made about Russia and Ukraine is the one thing I think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도 구소련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유엔 헌장이 명시한 상임이사국이 맞느냐는 지위 해석의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유엔 헌장 수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베를린 소재 아메리칸 아카데미 연구원인 마이클 도일 교수도 러시아와 중국의 비상임이사국 지위 해석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01년부터 2년간 유엔 사무차장 겸 법률정책 특보를 지내고 유엔 민주주의기금 의장을 역임한 도일 교수는 다만 유엔 헌장 수정 없이 지위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이 문제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타이완과 소련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해석의 문제로 다뤄졌으며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직접적 도전자는 없으며 유엔 헌장에 수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 상임이사국의 동의 없는 지위 변경 논의는 시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를 개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임이사국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앤드류 치텀 수석 고문은 현재 구성원 중 누구도 축출하지 않고 보다 분산된 권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이라며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이 포함된 일명 G4 연합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합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nd that reforms that wouldn't kick any of the current members out but would
유엔 내부에서 G4로 불리며 상임이사국 확대론을 주도하는 이들 국가들과 아프리카 연합 몫의 두 개 자리를 추가하면 모두 6개의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며 안보리 이사국 정수도 모두 21개로 늘어나게 돼 안보리가 소수 국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치텀 수석 고문은 또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 단순한 상임이사국 확대 대신 정기적 투표를 통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쪽의 견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elected members as regional blocks and as other blocks within the constituencies within the
투표를 통해 선출된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의 짧은 임기에 거부권도 없지만 안보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보여준 만큼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상임이사국 견제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 셰플리 교수도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구조가 대륙별로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사국 배분 조정을 통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esn't solve th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You know,
셰플리 교수는 아시아 지역은 과소대표되고 유럽은 과대대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보리 확대 논의에 더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교수는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기존 조항을 고치기 어렵다면 새로운 조항을 채택해 안보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Lively hearings take place that way. The most interesting reform recently was led
부엘 교수는 최근 가장 흥미로운 개혁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는 유엔 총회에서 그 표결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이는 안보리가 아닌 총회에서 일반 회원국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설명 요구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부권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을 거듭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의 임의적 행사가 아닌 적합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안보리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강대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이나 유럽연합 EU 등 많은 비공식 그룹이 생겨난 것을 상기시키며 안보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여해 만든 헌장을 통해 전쟁을 승인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력을 갖춘 합법적 기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수정,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관련국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중 고위급 회의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눅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국협력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3국 정상회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이고 정상회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 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1일 가미카와 요코 신임 외무상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뉴욕 회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일 중 협의체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지지를 밝혔다며 두 장관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다로 일본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나 제재 회피나 돈 세탁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지지 의원수는 21일 현재 14명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 11명이 추가됐습니다. 법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민주당 상원 원내 총부인 딕더빈 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 등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 등 적국들이 제재 회피와 돈 세탁 그리고 마약 물매 등의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은행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미 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거론했습니다. 워렌 의원은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미국 및 국제 제재를 회피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은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2년 불법 디지털 자산 거래액은 최소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도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에 대응하는 데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우리의 초당적 법안은 암호화폐를 사용해 불법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와 북한 같은 불량 국가 행위자들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 암호화폐 플랫폼이 은행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국가안보의 문제로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상원 본회의 심의에 올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달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최근 미 사이버 사령관 지명자가 출석한 상원 군사회의 인준청문회에선 북한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쳐서 중국의 돈 세탁 네트워크를 통해 그 돈을 핵 프로그램에 쏟아붓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문제를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초 발표한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침에서 북한 해커들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상원에선 정보위원장인 마크 원 의원과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 공화당의 밈룸니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암호화자산 국가안보 강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 역시 디파이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북한은 적국들의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 유엔 특별보고관 등 세계 저명 인권 전문가들과 주요 비정부 기구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네팔 등 17개국 54개 비정부 기구와 마르스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사 7명이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이틀 앞두고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공식 폐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와 영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작성한 소환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일관적으로 밝힌 여러 유엔 기구들과 전문가들의 과거 입장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환은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계속 탈북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억류하고 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내용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당시 최종 공고문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했지만 중국은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COI 위원들이 2013년 12월 중국 정부에 보낸 소환에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의 탈북민 송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어 시진핑 정부가 해당 관리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 소환을 주도한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전 세계 다양한 단체들이 소환에 동참한 건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임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제 실종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사용지 폐지 관련된 국제 인권 네트워크 통해서 그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NGO들이 많이 동참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퀸타나 특별보고원이라든가 다르스만 특별보안 참여했고 이양희 특별보안도 이번에 참여했는데 재중 탈북민 문제가 단순히 이제 국내 이제 한국에서만 보는 이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이제 인권계에서 심각한 이제 강제 실종이라든가 생명권 박탈 문제로 간주를 하고 이제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 이제 시진핑 주석 상대로 이제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해결해라.
소환은 또 유엔의 주요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2021년 중국 정부에 소환을 보내 탈북민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도 중국 정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출경, 입경 관리법과 북한과의 양자조약에 따라 북한 출신 국적자에게 망명심의 절차나 임시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 북송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환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슬로건을 빗대 시진핑 주석의 마음과 양심에 이를 호소한다면서 귀하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난민 지위 개별 판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환은 마르스키 다르스만과 토마스 워야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서방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의 비정부기구들이 동참했습니다. 신법률분석가는 이 소환은 단순히 인도주의 정신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비준한 국제법과 국내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실 중국이 이미 그 수락한 그런 국제법상 의무거든요. 난민지위 협약이라든가 그 공공방지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중국 국내법에서도 이제 그런 저 그 난민지위 절차라든가 또 이제 난민지위 절차 기간 동안에 임시 허가증 발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건 이제 중국 국내법에도 다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사실은 중국 정부가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준수하라는 걸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이제 국제 사회가 국제 인권 NGO들이 보낸 그런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전 세계 57개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북한 자유 주간과 탈북 난민의 날을 맞아 22일 세계 20여 개 나라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포스터를 통해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2천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려 드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경고, 저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 용기 있는 사람들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상 특별 국제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해왔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윤 대통령이 한국 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선 직후부터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 두 정상은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해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21일 VOA에 국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지난해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캐롤라인 케네디 주 호주 미국 대사는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수상자들을 소개하며 일본에 있을 때 역사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 국내에서는 반대의 직면에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기시다 총리와 이 상을 수상하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적인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지도력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올해 미국 국내 수상자로는 카트리나 실리, 펜리 구스탑슨, 마지 브라이트 매튜스, 미아 맥클라우드, 샌디 샌 등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공화당 및 롬니 상원의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29일 미국 보스턴에 있는 존 F. 케네디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홍콩 당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추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과 중국 당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규정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은 2020년 7월 사람들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법화한 국가보안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는 26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관리들은 홍콩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비판자들, 특히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홍콩 경찰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8명의 운동가들에게 각각 13만 달러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 의원 출신인 네이선 로, 테드 후이, 데니스와 변호사인 케빈 얌, 민주화 운동가인 빈 라우, 애나, 엘머 위엔, 크리스토퍼 멍 등입니다. 8월 중국의 국가보안경찰은 적어도 4명의 운동가 가족 집을 급습해 12명 이상의 가족을 심문했고 한 운동가의 전처와 아들, 딸, 며느리와 다른 운동가의 부모와 두 형제를 심문했습니다. 매튜 밀러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이 같은 행위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 해외의 개인들을 위협시키고 침묵시키며 그들의 귀환을 강요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는 해외에 사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가족 괴롭힘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 당국에 민주화 운동가 가족들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 정부가 기본법과 영중 공동선언에 의해 보장되는 홍콩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